예레미야 38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14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38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성경 말씀 한 장을 우리가 천천히 함께 보시면서 하루 동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들여야 할까라는 걸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함께 하루 동안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항복하라라는 제목을 잡았지만 이 단어가 다른 장에서도 예레미야 전체 본문에서 1장부터 52장까지 전체를 보시면 60번 이상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야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항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게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뭐, 내려가다, 이런 표현으로, 나아가다, 내려가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신 분들이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복하다, 이러면, 항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과정이죠. 항복하다, 내려가다, 나아가다, 바벨론으로 내려가다, 바벨론으로 나아가다, 이런 표현이 60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아, 항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끌려가는, 나아가는, 내려가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말씀을 번역해 보니까 그 의미가 훨씬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깊이 있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단어로 번역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디로 나아가는지 우리에게 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향해 내가 항복하고 나아가는가? 항상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주님께로만 나아가리라. 하나님께 항복하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흔들림 없겠죠. 하나님 변함없으신데 우리는 늘 변하니까 우리 마음만 잘 붙들으면 됩니다. 말씀 안에 그렇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세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시드기야와 동조하고 그의 곁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이런 상황, 환경을 움직여보려고 하는 사람들,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의 방백들, 그의 고관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환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얼른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사람이 등장하고 그 네 사람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선포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바벨론 왕의 손에 이 나라를 붙이셨으니까 항복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3절 읽은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를 가두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동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또 40년 동안 선포한 말씀 또 들려줍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의 노량물을 어둠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방백들, 고관들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고관들 앞에서, 이 네 명의 고관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또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합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면 그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요하는 겁니다. 평안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 말씀의 뜻이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거부할 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설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리고 선지자면 예언자면 우리를 위로하고 백성들의 평안을 빌어줘야지. 어디 하나님이 자꾸 바벨론 왕의 손에 이 나라를 붙이신다고 멸망시킨다고 어디 그런 말을 자꾸 하느냐.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바꾸라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왕에게 쫓아가서 고관들이 고자질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데 저항해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힘 빠지게 하고 군사력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을 자꾸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라고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성격이 또 드러납니다. 이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뭐 내가 당신들 말 그렇게 하니까 내가 당신들의 뜻을 어떻게 거스릅니까? 이러고 예레미야를 아무렇게나 하도록 내어버려 둡니다. 맡겨버리는 거죠. 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 눈치 보는 겁니다. 이제 고관들이 지금 나라 상황도 이런 상황인데 고관 대작들하고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내어준 겁니다. 그 길로 쫓아가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7장의 말씀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37장을 자세하게 설명한 본문인가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습니다만 명쾌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가지로 보십시오. 37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만났었겠구나라는 걸 하나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없는 구덩이 진흙 속에 빠뜨려놓습니다. 뭐 얼마나 있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이제 거기서 탈진을 한 겁니다. 기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려고 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환관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쓰십니다.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적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환관 구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닙니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예레미야에게 옷을 던지고 30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 예레미야 죽어가는 예레미야 힘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내는 장면이 오늘 이제 7절 이하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추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의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니까 그게 어때 보였어요? 아, 이건 악한 행위다라는 걸 구스 사람 에벤멜렉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서 곳간에 있는 옷들을 가져다가 예레미야가 얼마나 굶었는지 기진했던지 이제 그냥 올리면 사람이 힘이 빠지면요. 오래 굶으면 이 팔들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밧줄을 들어 맨, 이게 몸에다가 맨들 이게 쑥 빠질 거 아니에요. 팔이 해서 이게 훌러덩 벗겨지니까 겨드랑이에다가 이제 옷을 끼우라 그러고 그 옷을 의지해서 거기에 밧줄을 묶어서 사람들이 30명이 동원돼서 그 구덩이에서 당겨서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건져내고 그가 이제 시위대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고는 13절이 끝난 것 같은데 보세요. 또 이제 우유부단한 시드기야가 이제 또 그런 일을 명령해놓고도 자꾸 마음이 불안하니까 또 예레미야 부르는 겁니다. 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없냐고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사람한테 물어볼 것 같으면 뭐 하면 좋을까요? 자꾸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그렇게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불안할 것 같으면 엎드려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좋잖아요. 아니 정말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 사람들을 청하고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참 시드기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또 그런 내용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로는 털가락이죠. 한 털도 숨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보세요. 시드기야가 얼마나 불안했던지 이게 자기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 거 모르겠습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재위한 지 11년째입니다. 주전 597년에 이 사람 왕이 돼가지고 여호야긴 왕 이후에 왕이 돼가지고 지금 11년째 통치하고 있습니다. 20대의 왕이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가 벌써 긴 장구의 세월 동안 선포한 말씀 40년째입니다. 40년 동안 유다의 심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산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으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멍에를 절하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11년째 시드기야는 듣고도 듣기는 들어도 뭐 했다고요?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단정코 그 듣지 아니합니다. 내가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지금 1, 2년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 평생에 이 말씀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수치를 당해도 뺨을 맞아도 구덩이에 갇혀도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기에 내가 40년 동안 전했고 왕은 지금 이제 30대 나이가 되었으면 30년을 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듣지 않으면서 나한테 무슨 말을 원합니까? 그러고 무슨 말 전하겠습니까? 항복하라고 또 권유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17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다 말해주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한테 조롱당할까봐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항복 못하겠다는 거예요. 왕이여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살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기는 사람들 눈치 보여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람 눈치 보는 겁니다.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도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은 그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또 전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시드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 마음이 이게 또 전달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청종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청종이라는 의미 안에는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화 가운데에서도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그 복을 주신다고 한번 해보라고 말씀에 순종해 보라고 끝까지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역사는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집부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앞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자꾸 뭘 봐요? 방백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백성들의 눈치, 그 포로 바벨론에 투항한 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어떻게 하면 조롱할까, 나를 어떻게 하면 비웃음거리로 삼을까, 거기에만 생각이 온통 뺏겨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 고린도 교회에 전했어요. 하도 사람들 말이 많고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니까 사람들 눈치 보는 거에 대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아멘. 너무 사람 의식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 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마땅히 져야 할 고난의 길이 있는데 그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면 그게 창피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달리실 때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죄인된 인간들에게 뺨을 맞으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래도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당신이 져야 할 인류의 죄의 짐을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길을 걸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창피당하고 조금 모욕감을 느낄 것 같으면 그걸 벗어 던지고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열왕기 역대기에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거길 바라보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건 누누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나아가실 길을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비록 자존심 상하고 내가 조롱당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면 그 수치와 모욕을 내가 당하겠습니다라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뜻을 우리를 삼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이 일 뒤에 시드기야가 또 예레미야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항복하라고 한 말 방백들한테 가서 하지 마세요. 마세요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모욕거리지 않습니까? 왕이 바벨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삽니다라는 말을 내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다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가서 또 예레미야에게 또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네가 요나단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끌려가서 네가 끌려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만 가지 않게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한 거 그것만 방백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들이 물어볼 건데 그 말만 하고 나한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거기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리고 27절에 그대로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38장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곁에는 늘 시기하고 모반을 꾸미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가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레미야 곁에는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되게 악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점철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앞장서서 잘 섬기고 오늘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심지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왕에게 고해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까지 말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옥죄에 올 수 있습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걸 이겨냅니다.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생명 내놓고 끝까지 그걸 전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도 그걸 듣고도 따르고 청종치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말이 이끌려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장면들을 보시면서 항상 우리 안에 아 두 갈래 길이 있구나. 어디에 항복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항복하며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의 판단과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항복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내가 붙잡아야 할 길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전 등화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만 굳게 붙잡고 살아내어서 순종하는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